And you give me all.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의 기존 대북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연간 원유와 정제유 공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기존 결의에서 금지되지 않은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유의 경우 현재 허용된 400만 배럴을 200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유는 현재의 연간 공급 허용량인 50만 배럴을 25만 배럴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정제유 관련 제품, 특히 광물성 연료 제품과 중유 제품, 또 석유협정 물질 등이 포함된 국제상품 물류체계, 즉 HS코드 27도 금수품으로 제한됐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처음으로 방공을 가졌습니다. 올렉산드르 모스자니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대해 러시아가 장거리 폭격기를 이용한 공격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모스자니크 대변인은 또 마리우폴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다며 현재도 교전이 계속 진행 중이고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추가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외곽의 미사일 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해상발사 고정밀 단거리 미사일인 칼리브르로 중단거리 대공 미사일과 대한미사일의 생산과 수리시설인 기자르 기계공장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에 대응해 피해에 대한 미사일 공격 빈도와 규모를 더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퀴티 포츠라인엔 핀란드 유럽문제 담당 장관은 15일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투프라인엔 장관은 인터뷰에서 핀란드 국민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며 여론조사 결과는 나토 가입에 대한 큰 지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넨 장관은 이어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겠다면서도 아직 이것이 결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프라이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프라이넨 장관의 이란 발언은 최근 산나마린 핀란드 총리가 스웨덴의 막달레나 안데르슨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 신청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뒤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디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러시아는 발트해에서 육군과 해군 공군을 모두 강화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핵무기가 없는 발트해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 고위관료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고위관료 파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현재 이에 대한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꽤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앞선 보도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로이드 국방장관 등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잠재적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 6명이 14일 타이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박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 등 6명은 이날 미 공군기편으로 타이베이에 도착해 우자우셰 타이완 외교부장과의 면담 등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차이 잉문 타이완 통통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방문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추상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타이완과 미국의 강력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네데스 위원장은 타이완을 강하게 지지하는 인물로 지난 2월에는 워싱턴 주재 타이완 대표부의 명칭을 타이완 대표처로 바꾸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민해방군 동부정부가 타이완 인근에 매서 실시한 군사훈련은 최근 미국 의원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을 포함한 부정적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밝혔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새 제재 결의안에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담배와 손목시계, 아스팔트 등 북한의 주요 수출입품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며 미국이 추진 중인 새 안보리 대북 결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아직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ICBM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새 제재 결의안에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담배와 손목시계, 아스팔트 등 북한의 주요 수출입품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과 기관, 선박 등 9건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모호했던 기존 규정들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VOA가 입수한 제재 결의안 초안 내용을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모나율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12일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열린 대북제재 관련 브리핑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이행보고서를 계속 접수하고 있지만 많은 수의 나라들이 아직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한 국내법 편입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라는 사실을 유엔 회원국들에 상기시킨다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회원국들이 조속히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유엔 회원국의 대북 결의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각국이 90일 이내에 제재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는지 여부와 특정 제재의 이행 여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율 대사는 이행 보고서 제출 시한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 이행 보고서를 내지 않은 나라가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실제로 결의 2397호는 각국이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야 하는 시점을 약 1년 앞둔 2019년 3월과 실제 모든 노동자가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90일이 지난 2020년 3월 등 총 두 번에 걸쳐 이행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14일 현재 66개 나라만이 이 규정을 지켰습니다. 또 결의 2375호와 237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는 각각 95개와 90개 나라며 가장 많은 이행보고서가 접수된 2270호도 11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유엔 회원국이 190여 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못 미치거나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입니다. 율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제재 위반 사례를 포함한 제재 이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비밀리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도 참석해 최근 대북제재와 관련한 동향 등을 보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관계자는 지난달 공개된 연례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여전히 불법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을 하고 있으며 공해상이 아닌 북한 해역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등 신종 수법도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북제재가 북한의 민생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하며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고 식량 위기도 북한 정권의 우선 과제가 된 상황이라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와 소비재 품목 수입의 거의 완전한 중단이 현재의 비참한 인도적 상황의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대북제재와 관련한 권고를 담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물품을 조달하고 일부 선박들이 계속해서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며 이들을 제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며 미국이 추진 중인 새 안보리 대북 결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정치적 외교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추진에 즉각 반대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14일 미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하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제재가 우리를 정치적, 외교적 해법에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제재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부는 또한 안보리 도구가 우리를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의 악순환으로 이끄는 새로운 걸림돌을 만들기보다는 외교 과정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2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And because of DPRK's increasingly dangerous provocations, the United States will be introducing a Chapter 7 Security Council resolution.
북한의 위험한 도발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강화하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안보리는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ICBM 발사 상황에 우리가 추가 활동에 나서도록 결정했다면서 이번에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졌고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석유 수입량을 줄이며 해커 집단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으며 조만간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됩니다. 그동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당시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러시아는 제재와 인도적 영향을 주제로 회를 열고 중국과 함께 제재가 북한을 포함한 각국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 참석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대북 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역량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제재가 아닌 북한 정권의 탓이라며 미국은 제재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대북 제재 면제 절차 등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아직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것이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4일 민간단체인 이코노미 클럽과의 대담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가졌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ested an ICBM. They did so back in 2017.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은 ICBM 시험을 해오고 있다면서 2017년 ICBM을 시험 발사했고 몇 주 전에도 다시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분명히 핵무기를 보유했다며 2017년 마지막 핵실험을 했으며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들이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발사하고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미국 본토의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느냐라며 아직 그런 역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그들이 도발과 시험 주기에 있다며 우리는 그것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are in a pattern of provocation, a pattern of testing. We expect that will continue. I think you will hear more.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의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그리고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울러 지난달 이탈리아 로마에서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났다며 우리는 중국과도 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중국도 동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14일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But they are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So we deal with them on a daily basis. I deal with them consistently.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매일 접촉한다며 러시아를 비롯해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은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다른 국가들에도 이를 독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put pressure on China to joining us in holding the DPRK accountable for the recent
이어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 규탄에 동참하고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데 합류하도록 중국을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인도주의 지원과 기후변화 등 미중이 공통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자 대량 학살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복잡하고도 가장 중대한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하면서 미국이 만들고 투자한 가치와 제도가 계속해서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3월 30일 뉴욕에서 중국의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일치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따른 대가를 북한에 전달할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당시 밝혔습니다. 또 미국 대표부는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미국과 중국이 과거 한반도에서의 공동 우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했다고 언급하며 이를 계속하는 데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4월 18일에서 22일 서울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4일 보도자료에서 성김 특별대표가 한국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한 한반도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박 대북특별부대표도 함께 동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대북특별대표와 대북특별부대표의 서울 방문은 북한 문제에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미국과 한국의 공약을 강조한다며 두 나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의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특별대표는 지난 4일 워싱턴에서 노규덕 본부장과 회동했을 때 방한 계획을 밝히며 노 본부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와도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VOA에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14일 전화회담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태양절 110주년을 앞둔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미한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역내 억지력 강화와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대북 유엔 제재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동해에서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 일본 자위대와 실시한 미일 연합훈련과 관련해 미한의 3국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 다양한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면서 훈련 목표에 따라 참가자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13일 미 한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국방부에게 항상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한국에도 훈련을 제안했느냐는 부유의의 서면 질의에 발표할 구체적인 일정이나 훈련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미한 안보협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미한의 3국 안보협력이 영내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 협의, 인적 교류 같은 3국 방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지난 1월 미일 안보협의에서 밝혔듯이 오스틴 장관과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공동안보, 평화, 번영에 중요한 미일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13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의 미일 연합훈련 참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이 지역의 동맹국, 파트너, 친구들을 높이 평가하며 이들이 통합 억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훈련을 통해 기존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미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다양한 훈련에 참가하고 있고 훈련 목표에 따라 참가자가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칠함대는 13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 해군의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링고 칠함대 대변인은 링컨함의 동해 진입이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냐는 질문에 앞서 미 국방부 관리들이 말했듯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링고 대변인은 우리는 남북한의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해군이 이번 미일 연합훈련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한국 해군사령부 또는 한국 함대에게 문의하라며 미 해군은 정기적으로 이 지역의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훈련할 기회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당초 미국이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해상훈련을 한국에도 요청했지만 한국군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미 전략자산 전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불참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미일 훈련에는 링컨함과 미사일 순양함 모바일 베이함, 이지스 구축함, 스프론스함,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공구함, 이나지마함 등이 참가했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동해에 진입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으로 당시 로널드 레이건함, 시어도 로스벨트함, 시미츠함 등 미 핵항모 세척이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 각국에 더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비참한 인도적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국경 폐쇄 때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모나율 유엔 주재의 노르웨이 대사는 12일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열린 대북제재 관련 브리핑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이행보고서를 계속 접수하고 있지만 많은 수의 나라들이 아직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한 국내법 편입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라는 사실을 유엔 회원국들에 상기시킨다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회원국들이 조속히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유엔 회원국의 대북결의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각국이 90일 이내에 제재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는지 여부와 특정 제재의 이행 여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유일 대사는 이행 보고서 제출 시한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 이행 보고서를 내지 않은 나라가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실제로 결의 2397호는 각국이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야 하는 시점을 약 1년 앞둔 2019년 3월과 실제 모든 노동자가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90일이 지난 2020년 3월 등 총 두 번에 걸쳐 이행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14일 현재 66개 나라만이 이 규정을 지켰습니다. 또 결의 2375호와 2371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는 각각 95개와 90개 나라며 가장 많은 이행 보고서가 접수된 2270호도 11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유엔 회원국이 190여 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못 미치거나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입니다. 율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제재 위반 사례를 포함한 제재 이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비밀리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도 참석해 최근 대북 제재와 관련한 동향 등을 보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관계자는 지난달 공개된 연례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여전히 불법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을 하고 있으며 공해상이 아닌 북한 해역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등 신종 수법도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가 북한의 민생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하며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고 식량 위기도 북한 정권의 우선 과제가 된 상황이라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와 소비재 품목 수입의 거의 완전한 중단이 현재의 비참한 인도적 상황의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대북 제재와 관련한 권고를 담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물품을 조달하고 일부 선박들이 계속해서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며 이들을 제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가상화폐 계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계좌가 동결되고 미국인의 거래도 금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4일 발표를 통해 지난 2019년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오른 라자루스의 정보가 일부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화폐 계좌번호가 추가된 라자루스의 새로운 정보 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라자루스의 정보 페이지에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화폐 단위인 이더라는 글자와 함께 알파벳과 숫자 수십 개로 만들어진 이더리움의 계좌번호가 표기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라자루스의 이더리움 계좌는 동결되며 해당 계좌에 대한 미국인의 거래도 금지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만약 미국인이 제재를 위반할 경우 사법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 라자루스 혹은 라자루스의 이더리움 계좌와 거래를 하는 외국인은 미국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라자루스가 북한 정찰총국의 하위 조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 정부와 군, 금융 언론 기관 등을 겨냥했다면서 지난 2019년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 라자루스는 지난 2017년 미국과 호주, 영국 등 110개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주범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BOE 뉴스 박동정입니다. 올 들어 3월까지 1분기 동안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남성 2명과 여성 9명 등 모두 11명이라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남성 40명, 여성 23명 등 총 63명이었고 분기별로는 1분기부터 각 31명, 5명, 12명, 15명이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통상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입국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2에서 2020년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를 보여 2017년 1,127명, 2018년 1,137명, 2019년 1,047명을 기록하다가 신종 코로나 사태 영향이 나타난 2020년엔 229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이른바 장마당 세대에 속하는 젊은 병사들에 대한 북한군의 사상 교육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각종 건설과 지원 현장에서 군 인력 투입이 부쩍 늘면서 노동력 착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최근 군복 입은 수감자 김정은 집권기 북한군 인권 실태라는 제목의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기에 북한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 10명을 상대로 지난 2월 11일에서 25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위원장 집권기 들어 북한 군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5시간에서 12시간까지 사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군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강군화를 주창하며 2013년 이후 김 위원장 신년사 내용을 추가로 암기하게 하는 등 사상교양 사업의 비중을 높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주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군 내에서의 사상교육 빈도수가 많아지고 수시로 방침이 하달되면서 병사들의 수면 시간에도 깨워서 사상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강 회의를 막기 위해 외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취침 시간 이후에도 월 2, 3회 이상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처럼 군 내부의 사상 교육과 통제가 강화된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 집권 전후로 병사들의 탈영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20대 병사들의 체제 충성심이 이전 세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데다 구타 등 열악한 환경에 견디지 못한 때문이라는 겁니다.
군 내부의 열악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내부의 그런 구타와 이런 열악한 상황을 이제 물리적으로는 정신적으로도 견디지 못하는 군인들이 탈영이 증대를 하니까 군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하는 매개로 사상 교육을 삼은 것 같아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한국이나 외국의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한국 영상물 속 말투를 따라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탈북민단체 탈북자 동지회 서재평 사무국장은 장마당 세대들은 거의 한국 드라마를 봤을 정도로 외부 문화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이들의 군 복무 기간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고취시키는 사상 무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애들이 군대 나간 애들이 한국 드라마를 거의 다 보다가 나간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이 얘들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오염되어 나왔기 때문에 군복무 10년 사이에 이 오염을 뺏겨내지 않으면 북한 사회가 휘청거린다. 근데 솔직히 군대 가기 전에 사상적으로 흐트러졌다 해도 사회가 딱 격리되고 특수한 생활하기 때문에 거기도 딱 잡아있고 사상교육 강행하면 그게 잘 먹혀들어가요.
보고서는 또 북한군이 평양과 양강도 삼지연시에 산림집 건설 등 사회 각 부문 건설과 지원 업무에 투입되면서 노동력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건설에 군 인력이 대규모 장시간 투입되고 있지만 안전도구의 미비, 2시간 이내의 수면 시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노동 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승주 연구위원입니다.
건물을 올리는 그런 미장을 하기 위해서 고층에 올라와 있는 군인들이 수면 시간 부족하니까 힘들어서 떨어져 죽은 사례들이 있다. 대민 지원의 측면에서는 군인들이 충분히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민 지원 이상의 노동은 좀 강제 노동의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이제 결과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 집권 후 경제 분야에서 그나마 두드러진 게 군의 노력 동원을 통한 토목과 건설 사업이었다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와는 또 다른 김 위원장 시기의 선군 정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일 때 선군 정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일종의 계엄 통치 형태의 선군 정치였다고 보면 지금은 사실은 이 노력 동원 즉 김정은의 토목 건축 사업에 군을 앞세우는 그러니까 김정은식 선군 정치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속되는 견장 정치, 그러니까 군의 성과에 따라서 승진과 이 강등을 반복하는 또 김정은식 견장 정치도 이 군의 동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군 내 뇌물 제공 등의 부패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외출과 면회, 전화 사용은 물론 조기 제대를 위해서도 정치 지도원과 상관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당연시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 간부 자제들의 경우 인맥과 뇌물을 이용해 위탁 대학 연수로 빠지는 특례적 성격의 복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인맥과 뇌물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을 근무하거나 군대 내 대학 위탁 제도를 이용해서 3년에서 5년 근무 후 당 간부 양성을 위한 대학으로 빠지는 등 일반적인 군 복무의 내용과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팔과 다리를 잃은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이 지난 9일 농환으로 별세했습니다. 미국 사후에 한국전쟁과 참전 용서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기려왔던 고인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워싱턴의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향년 97세로 지난 9일 별세한 윌리엄 웨버 대령에 대한 이수혁 대사의 추모의 글이 실렸습니다.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던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고 웨버 대령은 1950년 24살의 나이로 참가한 한국전쟁에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었지만 1년에 걸친 수술 후 현역에 복귀해 약 30년을 더 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 수호에 용감히 뛰어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열린 한국전쟁 추모의 벽 기공식에 참석해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몸소 보여주었던 고 웨버 대령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웹사이트에는 지난해 5월 실린 추모의 벽 착공식 사진이 실렸습니다. 사진에서 고인은 이수혁 대사와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 등과 함께 왼팔을 힘껏 굽혀 삽을 들고 있습니다. 이수혁 대사는 웨버 대령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며 수많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밑거름이 된 한미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국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버 대령의 별세 소식은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 언론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추모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웨버 대령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그 헌신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령님의 고귀한 봉사와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지난해 고인을 만난 사진과 추모의 글을 올린 북한 학자 조평세 박사는 VOA에 웨버 대령의 생전 메시지를 회고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 달라. 북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대령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인이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이미 팔 하나랑 다리 하나를 이미 잃으시고 정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국에 이렇게 바쳐주신 분인데 그분이 아직까지도 한반도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이제 97세 나이에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도 좀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뿌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남은 여생을 사시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 구하지 못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미국 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직접 전달하는 프로젝트 솔저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30대 청년 염현철 감독도 2019년 만났던 웨버 대령을 추모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고 갑작스러운 것이 소식이어가지고 한참 좀 마음을 좀 추스리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굉장히 그게 윌리엄 웨버 대령님에 대한 어떤 기억이 그때 되게 굉장히 각인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신 한 분이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그분이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에 처음엔 슬펐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남기신 것들을 우리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잘 받아서 끝까지 해야겠구나.
2019년과 2020년 세 차례 미국을 방문했던 염 감독은 웨버 대령의 따뜻한 포옹과 대화 등 깊은 여운이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고조선, 고구려, 한국 등 한국 역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웨버 대령은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925년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난 웨버 대령은 1943년 육군에 입대해 2차 세계대전 참전 후 한국전에서 육군 187 공수연대 전투단 소속 대위로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 평양 등지에서 싸웠습니다. 중대장 보직을 맡아 참가한 원주전투에서 적의 수류탄 공격으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었습니다. 치료와 재활을 거쳐 현역에 복귀한 그는 1980년 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웨버 대령은 전시공로 훈장을 수상하는 등 군인으로서 명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전장에서 오른팔을 잃은 웨버 대령의 왼팔 경례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웨버 대령은 자신의 수관 사업이었던 추모의 벽 건립을 통해 한국과 미주 한인사회 그리고 미 주류사회에 한국전쟁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알렸습니다. 그가 2006년부터 이끌어온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은 2016년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의회 상호원을 통과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에 관한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샘 존슨 공화당 의원과 찰스 랭글, 존 모니어스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미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전쟁을 기억하게 하고 미한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워싱턴 DC 내셔널몰 내 한국전 참전비에 세워지는 추모의 벽에는 3만 6천여 명의 미군 전사자와 7천여 명의 카투사 이름이 새겨지며 준공식은 오는 7월 27일 열립니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에 따라 웨버 대령은 대대적인 후원 캠페인을 벌였고 미 전역의 단체와 기관에 추모의 벽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웨버 대령은 지난 2017년 VOA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추산한 건립비용 중 1,500만 달러는 병사 이름을 새기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15 million, which would be the actual money needed.
한 명의 이름을 새기는데 410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웨버 대령은 미국 사회에 후원이 부족했던 당시 잇따른 기부금으로 힘을 실어준 해외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20,000 members worldwide. And of course it was a very important event for us and a very touching event to prove again the strong bond.
한인들의 노력이 마음에 와 닿았으며 미한 동맹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의 제임스 피셔 사무총장은 웨버 대령의 이 같은 노력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합니다. 웨버 대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한국전쟁 참전기념관 설립을 이끈 사람 중 한 명이었으며 1995년 기념관 완성 후 민간단체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을 설립했다는 겁니다. 2001년 미 국방부에서 은퇴한 후 지금까지 재단에 몸담고 있는 피셔 사무총장은 웨버 대령의 이런 열정은 여러 차례 생명의 위기를 겪는 시간에도 멈춤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같은 날 팔과 다리를 한쪽씩 잃었고 그로 인해 많은 감염증을 앓았으며 특히 지난 10년 동안 여러 번 죽음과 싸웠다는 겁니다. 피셔 사무총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극복하고 늘 살아 돌아왔던 웨버 대령이 추모의 벽 준공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피셔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추모의 벽 착공식을 떠올립니다. 팔 하나로 착공식 삽을 겨우 뛰면서도 이건 내 것이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네라고 말했던 오랜 친구에게 피셔 사무총장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Bill, I love you and we're going to miss you. Thank you for your service to our country and to the country of South Korea. You are a great American.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할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미국의 영웅이자 애국자라는 메시지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손녀라 불리며 10년 넘게 한국전쟁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활동을 해온 해나김 미 보건후생부 공보담당 부차관보는 가슴이 먹먹하다며 외부 대령의 별세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I felt very numb. 이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절대로 잊지 못하는 건 전투에서 부상을 이제 입으셨대요. 그래서 팔에 부상이 됐는데 그래도 돌아서지 않고 계속 싸우셨대요. 마지막에 이제 다리까지 부상을 당하셔서 할 수 없이 이제 쓰러지셨지만 제가 아니 썼냐고 왜 계속 돌진하셨냐고 했을 때 그분의 의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아픈 생각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전진하셨다고 했을 때
김부 차관부는 한국전쟁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리멤버 727 단체를 이끄는 동안 외부대령께서는 중요한 행사를 마다하고 학생들의 행사에 와주셨던 분이라며 외부대령은 자신에게 매우 큰 영감을 준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 차관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한국과 미국 등 세계 20여 개 나라를 돌며 한국전 참전용사 천여 명을 만난 프로젝트도 추모의 벽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외부대령을 만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민간단체 리멤버 727의 대표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홍보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던 김부 차관부는 2020년 참전용사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와 사진, 영상 자료를 보관 전시하는 온라인 한국전쟁 기념관을 개설했습니다. 해나김 부차관부는 자신의 사명은 계속될 것이라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대령님, 그리고 할아버지, 평생 소원이셨던 추모의 벽이 봉헌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슬프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추모의 벽을 보면서 대령님께서 원하셨던 참전용사님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대령님처럼 끝까지 한국전쟁, 이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자유를 얻어준 전쟁으로 기억될 수 있게 늘 노력하겠습니다. 대령님 그리고 할아버지 영원히 기억될 것이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외부대령의 장례식은 오는 22일 미동부 메릴랜드 레스트 헤이븐 장례식장에서 열리며 올여름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 19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6도, 낮 17도, 양덕 아침 영하 1도, 낮 18도, 신의주 아침 5도, 낮 20도, 구성 아침 3도, 낮 2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 19도, 강계 아침 1도, 낮 19도, 희천 아침 1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7도, 낮 19도, 개성 아침 5도, 낮 20도, 사리원 아침 5도, 낮 20도, 신계 아침 4도, 낮 1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5도, 낮 22도, 장전 아침 6도, 낮 19도, 평강 아침 0도, 낮 18도 예상됩니다. 충경남북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2도, 낮 22도, 장진 아침 영하 4도, 낮 13도, 청진 아침 3도, 낮 16도, 김책 아침 3도, 낮 1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대산 아침 영하 3도, 낮 15도, 김영권 아침 영하 4도, 낮 13도, 삼지연 아침 영하 5도, 낮 8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4월 16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입니다. 벨라루스의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이 나라를 28년간 통치했으며 자신의 집권을 위해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십 년간 저금리 차관과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해 벨라루스의 허약한 경제를 도왔습니다. 국제사회가 벨라루스에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는 또다시 재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벨라루스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공모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를 통해 침공하는 것을 도운 것 외에도 갖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벨라루스는 엉터리 선거를 통해 중립성과 비핵화 조항을 삭제했으며 독재자 루카셴코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독재자 루카셴코는 러시아의 핵무기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의 독립과 주권을 조롱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That has been the case for some time now. As Russian forces have flooded in to Belarus, as Russian forces have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벨라루스에 들어와 벨라루스 영토에서 제3국을 겨냥해 사전에 계획되고 부당하고 이유 없는 침공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독재자 루카셴코가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심에 어긋납니다. 영국 런던의 독립적인 연구소인 채텀 하우스에 따르면 벨라루스 국민 79%는 푸틴의 전쟁으로 인해 벨라루스 병사가 사망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이 벨라루스 국민들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종속되고 루카셴코 대통령은 모스크바의 환심을 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민의 이익을 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As a result of the regime's indefensible support for and even facilitation of what we are seeing the Russians do.
프라이스 대변인은 벨라루스 정권의 변명할 수 없는 러시아 지원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을 감안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여 명의 벨라루스 개인과 기관을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는 벨라루스의 국방과 금융 분야를 겨냥한 것이며 모두 러시아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민심을 어기고 푸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 우크라이나를 적대시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벨라루스는 심각한 책임 추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들.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처음으로 장거리 폭격기를 이용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알렉산드르 모트자니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남부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대해 러시아가 장거리 폭격기를 이용한 공격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모트자니크 대변인은 또 마리우폴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다며 현재도 교전이 계속 진행 중이고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추가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외곽의 미사일 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해상발사 고정밀 장거리 미사일인 칼리브르로 중장거리 대공미사일과 대함미사일의 생산과 수리 시설인 비자르 기계 공장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에 대응해 크이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 빈도와 규모를 더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트위치 투프라이프리프라이는 핀란드의 유럽 문제 담당 장관은 15일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투프라이넨 장관은 인터뷰에서 핀란드 국민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며 여론조사 결과는 나토 가입에 대한 큰 지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넨 장관은 이어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겠다면서도 아직 이것이 결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투프라이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투프라이넨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산나마린 핀란드 총리가 스웨덴의 막달레나 안데르슨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 신청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게 나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 고위관료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고위관리 파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현재 이에 대한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꽤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앞선 보도에서 소식통을 이용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로이드 국방장관 등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잠재적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방국 지도자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대표적으로 존슨 총리는 지난 8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방문했습니다. 또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역시 이날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차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 6명이 14일 타이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 등 6명은 이날 미 공군기편으로 타이베이에 도착해 우자오시의 타이완 외교부 장관의 면담 등 이틀간에 이뤘습니다. 임원 타이완 총통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방문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수당적 지원뿐만 아니라 타이완과 미국의 강력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대면 교류를 통해 타이완과 미국의 파트너십을 계속 심화하고 세계와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 그리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함께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샤오리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동네 브리핑에서 인민해방군 공부정부가 타이완 인근 해협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은 최근 미국 의원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을 포함한 부정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시중은행의 지준율을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은행인 도시상업은행은 추가로 0.25%포인트 낮춰 기준율을 0.50%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또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사회적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자 중국 금융당국이 통화 부양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중국이 마지막으로 지준율을 인하한 것은 지난해 12월입니다. 중국은 지준율 인하 조치로 장기적으로 5,3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 급격한 경제 성장 둔화의 충격을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 오태성입니다. 4월 16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